요즘 온 세상이 전쟁, 그 다음에 독재,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태,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종교, 법인, 뭐 해산법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함몰이 되고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조금 좀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현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고도의 인공지능, 고도의 인터넷, 스타링크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고 운송수단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안면인식 뭐 이런 걸 통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고 특별히 1948년에 유대인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이제 건국했어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성전 건축을 시도하고 있고 이런 걸 더 반대하기 위해서 저쪽 마귀 측에서는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구약 성경에 말세에 관한 큰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시대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이 점점 더 가속화가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말세에 대해서는 성경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24장을 가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묻습니다. 세상 끝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의 표적 이게 뭐냐 이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향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거기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오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어느 정도 가늠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표적이 하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오는 때는 내가 다시 오는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17장 26절 여기에 내가 다시 오는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했으니 노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6장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노아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그냥 가서 읽으면은 홍수 이전 시대,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다가 갑자기 홍수가 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8명 빼고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아무런 다른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영원에 대한 생각, 앞으로 어디 가서 영원히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영원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세상 일만 생각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에 매몰이됐냐, 세상 일에만 매몰이됐다. 이걸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노아의 시대라고 했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주 인간의 그 기본적인, 짐승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짐승처럼 이렇게 타락을 해갖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야. 성경이.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창세기 6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식구 7명 해서 총 8명은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예표이니까 우리도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절에 이 노아의 8명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얼마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한 969세까지 살고 이랬고 많은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적어도 뭐 수억 명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존재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이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뭐 8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뭘 했냐, 나머지 뭘 했고 또 그 당시 왜 사람들이 영원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그 당시 상황이 창세기 6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이제 될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자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가 우리가 이제 살게 될 그런 시대다. 오늘 말씀은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텍스트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돼요. 또 이유식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걸 먹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고 이렇게 몸이 성장하고 그러면 밥도 먹고 떡도 먹고 고기도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거든요. 또 오늘 말씀은 말씀의 고기 중에서도 아주 딱딱한, 그러니까 비프저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서 그러면 이거 소고기 이렇게 말려갖고 한 거 이런 거 먹잖아요. 이거 딱딱한 거. 그래서 이빨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 먹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딱딱한 고기와 같은 말씀이다. 또 오늘 말씀 듣고 소화가 잘 안 되면은, 그러면 소화 불량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는 그런 계기를 갖고, 특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앞날, 우리 손자, 손녀들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노아의 때는 창세기 6장이 있으니까 먼저 창세기를 가서 보면 여기 6장 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에녹 시대, 에녹이 대언자라 그랬잖아요. 보내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노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런 기간이 이 구절에 따르면 120년이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이제 외치는데, 매튜엔이나 이런 많은 그 주석가들, 유명하다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120년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며 말씀을 선포한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데 그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장 5절에서 7절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하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들었네.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다. 여기 특징이 뭐예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점점 커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게 될 그 시대의 특징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11절에서 13절 가서 보면 땅도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으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 짐승이든 날짐승이든 홍수로 멸절이 된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자기 길을 다 부패시켜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사람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폭력 짐승이고 날짐승이고 할 것 없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된 원인이 6장 1절, 2절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았다. 4절 가서 보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혼했더니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그 뒤는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 사람들의 딸들이 저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드디어 노아 시대에 이런 그 부패 아주 뭐라 그럴까 최고조에 이른 그런 그 부패가 생긴 원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하고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거인 종족들이 생겼는데 그 거인 종족들은 홍수 이전에도 있고 그 뒤에도 있었다.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 이거 누가 기록을 한 거냐? 모세가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부터 6000년 전쯤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우선 지금 모세가 250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창세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많은 경우 뭐라고 생각하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후손들이다. 이제 그렇게 영해를 합니다. 비유 해석을. 자, 그런데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은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맨 마지막 때에는 다시 한번 이런 일,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일이 또 생긴다고 했으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천사다.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 전체가 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해서 이거를 경건한 셋의 후손들로 그렇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자, 어거스틴 출현 이후에는 천주교 또 프로테스탄트 이제 신학에 근거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에는 거의가 다 프로테스탄트 여기이기 때문에 장로교 뭐 이런 등등 경건한 세세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큰 오류다.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해야 앞으로 일어난 일들과 함께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이 승천 이후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의 그 저서,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창세기 6장에 대한 그 말씀의 그 주석을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절하고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나오는 하나님은 다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자, 그래서 엘로힘 하면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해내는 그런 그 창조의 하나님을 지칭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성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디에 또 나오는가를 보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 구약 성경에 딱 다섯 번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2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욥기 1장 6절, 욥기는 지금부터 한 4천년 전쯤에,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욥이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데 지금부터 4천년, BC 2천년쯤, 그쯤에 살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욥기에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제가 가서 1장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이거 가서 보면 거기 가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왔다. 그러니까 사탄도 그 가운데 포함이 돼서 왔다. 이거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는 걸 앞뒤 문맥을 보면 뭐 누구나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욥기 38장 7절 가서 보면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냐. 여기 나와 있는 새벽별, 이게 천사고, 히브리 말은 같은 거를 두 번 연속해서 다른 표현으로 쓰는 그와 같은 형식을 많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하는 거 여기 욥기 주석을 가서 보시면 거의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기에는 이걸 천사로 다 이해를 하고 창세기 6장으로 넘어와서는 이거를 경건한 세세 후손으로 이해하면 그건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들, 동일한 표현, 히브리 말로도 동일한 그런 표현이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세세 후손들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서 간과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노아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그건 무슨 얘기예요? 홍수 뒤에도 또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어요.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다. 자, 그런데 만일 이 구절이 홍수 이전에 경건한 셋의 아들들,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홍수 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경건한 셋의 아들들, 후손들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딸들이 다 흙 속에 묻혀서 지금 죽어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이제 말이 안 돼요. 또 여러분, 경건한 사람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하니까 키가 한 3.5m 되는 그런 거인이 출연하는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경건한 사람하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했더니 거인이 나오더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남자는 다 경건하고 여자, 딸들은 다 경건하지 않은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에요. 다만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또 사람의 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그런 여자들이에요. 이 둘이 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이브리드 거인 종족이 이제 생성이 되는 것. 이것은 성경 역사에도 나와 있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나라에 이런 그 세속 역사에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인을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거인을 얘기하는 거지 그 진짜 거인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실제적인 그런 거인들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홍수 이후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5절,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 가서 보면 M 족속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5절에 수스 족속이라고 나오고 신명기 2장 10절에서 11절, 여호수아 11장 21에서 22절에 아낙 족속. 정탐꾼을 보내더니 거인들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 나온 그 아낙 족속. 그 다음에 르바 족속이 창세기 14장 5절, 15장 20절,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20절에 삼슴 족속이 나옵니다. 이들은 다 홍수 이후에 존재한 거인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기 17장에 가서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골리앗은 거기 나와 있는 기록에 따르면 적어도 키가 3.3m 정도 됐어요.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골리앗이 한 3.3m 정도 되는데 골리앗하고 겨루었던 다윗은 여기 그림에는 1.8m라고 뭐 이렇게 그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 나이 이런 걸 봤을 때 한 1.6m 정도 되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한 두 배는 넘는 거야, 두 배. 골리앗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윗의 한 두 배 정도가 되는 그러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투사가 있었다. 그 거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시면은 이게 1895년에 미국의 샌디에고에서 발견된 2.5m짜리 이 거인 유골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실 하나만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구글에 가서 자이언트 거인 스켈리톤 유골이라고 해서 치면은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서 미국에 이렇게 치면은 미국 저 본토 전역에 거기서 발견이 되는 저와 같은 그 거인들, 그 거인들이 전역에서 발견이 되는 게 나오고 나오는 그런 사이즈 이런 것들도 구글 이미지나 이런 거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금방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여기 신문 1895년에 나와 있는 이거를 그냥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건 2.5m뿐이 안 되지만 어찌됐든 이런 존재가 있었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으로 가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다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가서 보면 유다서 5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한다 하면서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지금 유다가 여기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서를 받는 사람들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사례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 민수기 14장에 기록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버팅기고 하다가 그 12명의 스파이 중에 10명이 죽고 하는 그러한 그 일들, 이게 지금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처음 신분, 천사로서의 신분, 그 다음에 자기들이 처음 거해야 될 그 처소, 그 하늘인데 그거를 떠나서 범죄한 어떤 그런 천사들이 있는데, 이 존재들은 하나님이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갖고 어둠 밑에 예배 두셔서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그런 존재가 있다. 자, 일단 거기 넘어가고. 자, 그런데 이 존재들은 1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에게 내주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했던 것이 천사들이 남자들로 해서 나타나서 오니까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이런 그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나오면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는 거. 우리 같은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처음 보는 이상하게 쓴 사람은 사람인데 낯선 육체를 따라간 그런 일이 있다. 이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14장 이야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 이야기 알고 있고, 그러면 6절 나와 있는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그렇죠? 그러면 유일한 데가 어디예요? 창세기 6장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디에도 나와 있냐? 그 옆에 있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6절에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서 나오는 게 5절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 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노아의 홍수하고 정확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하고. 그러니까 지금 죄 지은 천사들이 어느 시점에 죄를 지었냐, 노아의 홍수 때 죄를 지었다고 이 두 성경 말씀이 똑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천사는 결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구절은 부활 때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원래 결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창세기 6장에는 타락을 해서 어디로 내려와서 지금 땅으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마태복음 22장 30절 이 구절은 결코 타락한 천사들이 남자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가서 보시면 성경에는 성의 없이 중성처럼 행동하고 중성처럼 보이는 또 여성 천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성 천사도 하나도 없고 여성 천사도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 남성으로 나오고 남성으로 등장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다 어떻게 해요? 남자들, man으로, 영어로 가서 보시면 man, 아니면 복수를 쓰면 맨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난,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 다 어떻게 인식했어요? 남자들로 인식을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부활할 때 예수님 그 무덤에 갔던 그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들이 나타났잖아요. 다 누가 나타나요? 다 젊은 청년들이 나타났잖아요. 다 남자들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아기 천사, 여자 천사, 중성 천사 이런 천사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다 남성해서 이 대명사는 히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또 하나, 날개 다닐 천사는 하나도 없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 대접했다. 날개 달고 오는데 그거 알지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롯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했잖아요.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고 천사들을 대접했잖아요. 왜 그래요? 남자들처럼 그냥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 언급된 모든 거인은 다 고대의 유명한 남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천사들에 관해서는 저 책 천사들의 미스테리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엘 레이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펀더멘탈한 이 성경대로 믿는 걸 가르쳐주는 이 목사님이 지은 천사에 관한 최고의 주석의 이 천사들의 미스테리. 그래서 오늘 유튜브 영상 좀 밑에 더보기 거기 가면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는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셔서 그거 누르시고 무료로 이 책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사는 능력이나 그 지혜 면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그와 같은 영들을 이야기하고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세상사를 집행하는 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개인이나 국가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일에 천사를 사용한다. 마태복음 1장 20절, 사도행전 7장 30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수가 엄청나게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innumerable 그랬어요. numerable 하면 셀 수 있다는 얘기고 앞에 innumerable 하면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식을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생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 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수가 고정이 되어 있고, 또 천사는 수가 고정된 이유가 뭐냐, 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그 수 그대로 숫자가 이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몸을 가진 그런 존재, 우리 같은 이런 육신적인 몸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심부름을 위해서 특별하게 사람들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할 때는 꼭 어떻게 나타나냐, 남자의 모습으로,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게 천사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죠. 창세기 18장,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경우, 그다음에 창세기 19장 롯의 경우 가면 이렇게 남자로 나타난 천사들이 다 음식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말도 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만나를 시편 78편 25절은 천사의 음식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도행전 12장 7절엔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힘을 써서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 이런 모습도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사는 성경의 천사, 이런 뭐 그리스, 로마시나 이런 천사, 천주교 이런 데 나오는 그런 천사 말고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는 꼭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남자가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던 그 남자들은 늘 동성애를 했는데 근데 그 남자들이, 멋있는 남자들이 나타나니까 그 동성애의 대상으로 알고 거기 가서 보면 젊음부터 노인까지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해서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사를 언급하면서 남성 대명사 he, 단수인 경우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있고, 또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냐, 욥기 38장 7절 이런 거 근거로 해서 온 우주공간, 창세기 1장 1절에 온 우주공간과 땅, 사람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에스겔서 28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 등을 통해서 그 전에 창조된 것으로 이게 보입니다. 자, 그럼 왜 날개가 없다 그러냐, 날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룹도 날개가 있고 수랍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 날개가 있어요. 그 외에도 천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들, 그 안에 그룹, 스랍 이런 것들은 날개가 달려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 천사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 이 천사 존재들 가운데 등급이 있습니다. 왕좌, 통치, 권능, 권력 이러한 그 여러 등급의 천사들이 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성경의 여러 사건에서 언급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이 어떤 자냐,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영들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뭐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이런 일은 허용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창조, 우주의 창조 전에 천사들의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사탄의 천사들, 지금의 마귀라고 하는 신약성경에 그런 존재가 된 이런 사건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얼마가 타락을 했냐, 그때 천사들의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갔다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타락한 그 천사들은 지금 마귀들, 더러운 영이 돼서 예수님 당시도 지금도 그렇고 마귀들로 이렇게 세상의 일들을 치리하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요. 어디에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영원한 심판 속에 어둠의 사슬에 넘겨져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까지 예비해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장면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은 세상의 역사가 진행될 이런 모든 것을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커다란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동이고 그 다음에 그 밑은 쇠로 된 그런 그 형상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을 가서 보니까 머리는 바빌론이고 그 다음이 페르시아, 그 다음이 그 뒤를 이어서는 그리스, 그 다음에 맨 밑에 쇠 이 부분은 로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쭉 점프를 해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가지고 온 세상 왕국을 멸절시키고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니엘서 2장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아주 묘한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4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맨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 그 왕국도 얼마는 강화돼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섞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한 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쇠하고 진흙이 서로 달라붙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존재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들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 그랬으니까 사람들의 씨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그들은 사람들의 씨가 아니니까 사람들의 씨하고 자기 자신을 섞는데 제대로 잘 섞이지 않는다. 맨 마지막 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44절에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서 보시면 교회 시대가 있고 7년 환란기가 있고 그 끝나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 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씨하고 섞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들은 사람들의 씨가 아니다.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때가 바로 노아의 때다. 노아의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7년 환란기,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있는데 그 후반부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처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거할 때가.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큰 용, 즉 저 옛뱀, 그 마귀라고도 하면 사탄이라고 하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맨 마지막 3년 반 거기에 땅으로 내쫓기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다. 어디 거했어요? 처소가 하늘에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처소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와? 땅으로 직접 내려오는 그런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에 이런 특징이,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고대 문명과 거인들의 흔적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온 세상에 여러 나라의 신화들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돼, 거의 예외 없이 그 나라의 시조나 영웅적 인물의 탄생에는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땅의 사람 사이에 결합이 등장을 합니다.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수메르 문명에 가서 보면 아눈나키라고 하는 하늘의 신들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교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수메르 신화에 기록이 돼 있어요. 특히 수메르 서사시의 영웅 길가메시라고 하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길가메시는 3분의 2는 신이고 3분의 1은 인간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신화에 가서 보면 키가 일반인을 훨씬 초월한 거인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뭐하고 거의 유사해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이걸 통해서 그래서 거인이 나오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구조의 그 신화가 수메르의 이 신화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은 타이탄족이 나옵니다. 타이탄은 하늘의 신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거인 종족으로 인간을 훨씬 능가하는 신체와 지식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가서 보시면 거기 또 유명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헤라클레스가 등장합니다. 헤라클레스 엄청난 거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태어났냐, 제우스라고 하는 신하고 인간 여자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 반인이에요. 반이 신이고 반이 인간인 그런 존재가 헤라클레스예요. 헤라클레스. 그래서 여기 창세기 6장에 땅의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 이게 지금 똑같은 그런 모습,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 그런 존재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거의 땅의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 거인들, 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런 신화에서 타이탄들이 하늘에서 추방되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 지하 탈타로스에 갇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탈타로스가 아까 베드로후서 2장 그 다음에 유다서에 나와 있는 고 지하 감옥의 이름이 그리스 말로 탈타로스예요. 탈타로스. 그래서 그 가서 보면 내용이 유다서 6절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냐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그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한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 그 장소가 그리스 말로 탈타로스예요. 자, 이집트 신화에서는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등의 신들이 인간의 형태로 내려와 땅에서 실제로 통치한다고 하는 신 겸 왕, 왕의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자 신 자체로 여겨졌는데,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합하여 낳은 그러한 자녀들이 땅에 명성 있는 자들이 됐다는 것처럼 파라오도 역시 그러한 그 부류로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고대 이런 그 신화들을 가서 보면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한국 단군 신화에도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곰에서 사람이 된 웅녀하고 결합해서, 그래서 누가 나와요? 단군 왕검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존재와 땅의 존재, 이게 결합이 되면서 왕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환웅이 이끌고 온 3,000명의 무리, 이 무리는 바람과 비, 구름을 다스리는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어쨌든 단군 신화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신라의 박혁거세도 하늘에서 내려온 흰말이 가져다오는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고구려를 세운 주몽도 하늘의 신 해모수와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존재, 또 알에서 태어났다. 가야를 세운 수로왕도 하늘에서 내려온 금빛 알에서 탄생해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그 주요 왕조 시조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그 존재와 땅의 이런 존재, 이렇게 다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나는 뭐 이런 걸로 공통적인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한반도 뿐만 아니라 중동, 근동, 뭐 이집트 할 거 없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가서 보시면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서로 교류조차 없던 수십 개의 문명이 하나같이 동일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서 땅에 있는 누구하고 결합을 해갖고 그래서 영웅이 탄생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렇게 여러 문화에서 다 이제 발견이 되죠.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 땅의 사람들과 결합해서 초인적인 자녀들 낳고 그들이 왕조를 세우고 문명을 건설했다는 이 공통된 기억이 있어요. 모든 그 민족들의 그 신화 속에 이거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실제 역사가 홍수 이후에 여러 곳으로 다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면서 동일한 그와 같은 메모리, 기억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세상에 많은데 이런 어떤 거인이나 신적인 존재, 초인간이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미스테리한 이런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 있는 이스터 아일랜드의 석상인데 이 이스터 아일랜드는 남미에 가면은 칠레라고 한 긴 나라가 있어요. 칠레에서 앞바다에 앞바다가 3,700km 정도 떨어진데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 섬의 이름이 이스터 섬이에요. 이스터 아일랜드. 이게 1772년에 부활절에 이거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제 이스터 섬이라고 하는데 크기가 제주도의 11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이 고립된 섬에 500개의 석상이 있어요. 500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하나의 무게가 80에서 90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기준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저거를 저 섬에 저게 몇 개나 되냐? 물이 500개가 되는데 하나가 90톤 정도가 되는 저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놔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있고 하나가 있는 것도 있고 저 섬을 가서 보시면 섬에 삥 돌아가면서 저 까맣게 저게 돼 있는 데가 저 모아이라고 하는 저 석상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외부 장비, 대규모 자원이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이러한 석상들이 제작이 되고 이동된 방식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섬 전승에 따르면은 이 석상들이 걸어서 이동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가면은 이번 9월에 이제 우리가 영국을 가려고 하는데 영국에는 유명한 고인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그림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뭐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죠. 크기가. 그렇죠? 하나가 얼마냐? 40에서 50톤. 저 무게가. 이게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운반돼서 원형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도구와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이런 거 만들기가 일반 사람의 손으로 이걸 했다고 하기는 너무 힘들 정도의 저런 것들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면 이제 나중에 이집트, 이스라엘 이제 가면은 가장 유명한 그 기자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가 얼마쯤 전에 세워졌냐? 약 4,000년 전에 세워진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욥이 살던 그런 시대에. 높이가 얼마쯤 되냐? 140m. 그런데 사방이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도록 정밀하게 이렇게 배치가 된. 여러분 여기도 사람 보이죠?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저게 어느 정도 높이냐? 다음 그림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여기 자유의 여신상이 92m. 지금 저 피라미드가 지금 137m.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피사의 사탑이 55m. 저 맨 왼쪽에 있는 게 영국의 빅벤이라고 하는 이런 그 건물인데 이게 96m. 저걸 능가해서 137m짜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몇 개의 돌이 사용됐냐? 230만 개 돌을 쌓은 거예요. 근데 돌 하나의 무게가 평균 2.5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석재를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저걸 다 쌓는데 가서 보면 종이 하나 들어가지 못할 정도, 그 정도로 빈틈이 없도록 딱하게 맞춰서 저거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 옆에 가면 이런, 그 다음 것도 가서 오시면 저기 사람이 보이시죠? 예, 저게 저는 아닙니다. 제가 가서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큰 돌들을 4천년 전에 저걸 다 갖다 만든 그런 문명이 있었어요. 그 다음 그림도 가서 보시면 스핑크스가 저 앞에 이제 또 나와 있는데 저 뒤에 피라미드가 있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이라고 이것도 이제 제가 가서 본 겁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오벨리스크, 높이가 20m가 넘는 거대한 기둥. 여기도 사람 보이잖아요. 저렇게 사람이 작아요. 기둥이 저렇게 크다고요. 이러한 구조물들이 수백 미터 떨어진 채석장에서 운반이 돼서 지금 저 카르낙 신전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챗GPT 사용하시니까 고대 거인들과 상관 있는 문명 뭐 이런 거에서 뭐 10가지 뭐 20가지 자료를 줘 그러면은 그 챗GPT가 그림까지 다 해가지고 이게 보통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한 20가지 정도 쭉 이렇게 나열을 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자료들이 이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미국에 우리가 이제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침례교인들 중에는 굉장히 많아요.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분들이 영해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인들 이 거인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들의 딸들 천사들과 사람들의 결합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목사들이 연구도 안 하고 그런 거 이야기하면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이런 거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이게 이단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창조과학협회 아시죠? 누가 세웠어요? 유명한 헨리 모리스. 헨리 모리스는 토목공학 박사라고 창조과학협회를 만들어서 지금의 그 창조과학하는 그 모든 거를 가장 먼저 선구자로 나서 만든 분이 헨리 모리스예요. 헨리 모리스의 창세기 기록, 창세기 6장 그 주석을 가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존 맥아더. 존 맥아더는 뭐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뭐 생명의 말씀사 등등 해서 존 맥아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존 맥아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인간의 아들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의로운 사람들이나 어떤 의로운 혈통을 가리킬 수도 없다. 뭐 경건한 세세후 이런 거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은 구약성경에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뭐예요?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모든 언급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메가더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석, 곧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해석, 랍비들의 견해, 그리고 교부들의 견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면 메가더나 헨리 모리스한테도 이단이라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불성설이죠. 미국에 너무나 많은 이런 바이블 빌리버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헨리 모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었으면 거기다가 셋의 아들들이라고 쓰지 왜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아니 이 셋의 아들들이면 거기다 셋의 아들이라고 써야지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거기에 대조해서 사람들의 딸들하고 이렇게 써놓았으니까 여기 있는 건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 욥게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가 돼야 된다. 헨리 모리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그가 많은 저술을 썼는데 그 저술 중에 하나가 유대 고대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대사. 그래서 거기 1편 73절에서 뭐라고 썼냐? 하나님의 천사들 다수가 여자들과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불의하고 모든 선을 멸시하는 자들이 됐다고 요세푸스가 그 뭐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견해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주석에도 또 뭐라고 썼냐? 번역자 주석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의미에서 고대 거인들의 아버지였다는 개념은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그대로 그리스, 로마시나 이집트 뭐 할 거 없이 전반적인 그런 견해, 수메르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동일한 그런 견해였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르의 필로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거인들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 6장에서 이들이 천사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외경 같은 건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녹서 1장, 에녹 1서 7장 2절 3절에 아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사람의 자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아내를 택하여 자녀를 낳자 하고, 이 외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거예요. 위키피디아. 그 다음에 주빌리의 책 5장 1절, 10장 1절도 동일한 천사견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후로 넘어와서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고대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제2변증서 5장에서 천사들이 임명을 어기고 여자들의 임명, 하나님이 하늘에만 있고 여기 내려오지 말라고, 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 임명을 어기고 여자들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자녀들 낳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터툴리안, 뭐 여러분이 교부 그러면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터툴리안 많이 들어봤잖아요. 클레멘트, 그 다음에 락틴티우스 등이 모두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결합해서 거인, 히브리 말로 네피림을 낳았다는 견해를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5세기에 히에로무니스, 제롬까지 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유대인들은 뭐 말할 거 없고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그 다음에 벌링거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컴패니언 바이블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 부록 23, 25에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다, 그걸 정확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야세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4장 18절에서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짐승과 혼합한 일이 있었고 하이브리드 종류, 아까 땅이 부패해서 짐승까지 모든 육체가 다 부패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홍수로 심판하셨던 내용이 야세르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꾼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라고요? 천주교의 성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람들의 딸들은 이 경건하지 않은 가인의 딸들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해석을 뒤집어 놓고 그 뒤로는 다 천주교, 천주교가 천년 이상 지배를 하고 천주교에서 나온 칼빈이나 프로테스탄트들이 어거스틴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견해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그대로 믿고 유대인들의 전통, 그 다음에 초기 교부들의 그런 모든 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킹잼 성경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거, 천사들과 사람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긴 거를 개역 성경은 네피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창세기, 이 킹잼 성경만 뭐로 번역해서 정확하게 거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홍수 이전에도 거인이 있고 홍수 이후에도 거인이 있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킹잼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거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줬고, 다니엘서 2장 43절도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사람의 씨가 아닌 다른 자들이 사람의 씨와 자신을 섞었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킹잼 성경만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킹잼 성경을 보존해 주시면서 누구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면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참으로 묘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제 오늘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단순한 고대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시대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앞으로 닥쳐올 시대를 미리 보여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기록이 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를 아는 자는 말세를 이해하며 그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오늘날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요새 말 그대로 인공지능 빼면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뭐 로봇이 나오고 피지컬 AI가 나오고 뭐 AGI가 나오고 그냥 맨날 그런 이야기잖아요. 인공지능이 세상 바꾸고 유전자 조작이 인류의 미래를 설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게 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향해 달려가는 거다. 노아의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거 하는 사람들 생각해 뭐야?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다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적하는 생각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그 결과 나중에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키면 그러면 노아의 때가 다시 우리 앞에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3절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의 씨가 아닌 어떤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자신들을 사람의 씨와 섞으려 하는 그때 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마귀와 그의 천사의 땅으로 내쫓긴 그때 그게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는 준지옥이 되는 노아 당시에 노아의 8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가 심히 어려운 그런 때가 닥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노아의 때에 뭐가 있었어요? 방주가 있었잖아요. 거기만 올라타면 그러면 죽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해도 우리에게 있는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노아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비웃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홍수. 여러분 120년 동안 홍수가 온다고 하는 걸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방주를 만든 일에 평생을 바쳤는데 그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에게 방주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시는데 이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는 피난처를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휴거예요.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 시작되기 바로 전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또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화스러운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영어로 가서 보면 vile, 더럽고 추한 바디라고 했어요. 이 바디가 그거를 glorious body,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입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바꿔주신다. 이 휴거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여기 있는 건 다 두고 가야 될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될 거예요. 전쟁도 독재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낙태도 동성애도 심지어 다시 오는 그런 뭐 거인종적인 이런 것들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노아가 딱 방주 안에 들어갔더니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줘요? 하나님이 닫아주신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16절 안에다 넣으시고 그리고 누가 문을 잠가요? 하나님이 문을 잠가주셨거든요.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내가 꼭 주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합당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의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걸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성경을 성경대로 푸는 이와 같은 해석의 방식을 따라야지 비유 해석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성경이 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곡입니다. 엄청 딱딱한 그런 곡이에요. 이 책 천사들의 미스테리 이거 무료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 가셔서 다운도 받으시고 열린 마음으로 창세기 6장도 읽어보시고 욥기도 가서 읽어보시고 마태복음도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12장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조합을 하면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다니엘서 2장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